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헤즈볼라에 드론을 이용한 보복 공습을 가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가 지난 27일 이스라엘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양국 접경 골란고원 지역에 로켓 공격을 가해 마즈달 샴스 마을 축구장에서 경기 중이던 어린이 12명이 사망한 데 대응한 것입니다.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는 탄두중량 50kg짜리 파라크-1 이란제 로켓이 사용됐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골란고원에 대한 공격이 해당 지역 내 이스라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어린이들을 겨냥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어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식과 시기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결정하도록 승인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항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각종 항공편 운항이 다음 달 5일까지 중단되는 등 취소와 지연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도쿄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면서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등지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66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 등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남부 칸 유니스 동쪽에 있는 알카라라, 알잔나, 바니 수하일라 마을 세 곳으로 탱크를 동원한 진격을 계속한 가운데 하루 사이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가자시티와 인도주의 피난지역으로 설정된 알마와시 난민촌에도 공습을 가했다고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난민촌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중부 브레이즈와 슈하다 지역 일부에도 민간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 튀르키예가 개입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 회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일들을 할 수 없도록 매우 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리비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이 일어났던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군사지원 등에 나섰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대규모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전황보고에서 이날 하루 포크로우스크 전선에서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며 총신 두 건의 러시아군 공세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 동쪽 포로레스와 예우헤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차이슈야르와 코스티안티니우카 등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주요 병참선 역할을 하는 도로상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가량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에서는 어제 지난 2022년 7월 약 50명의 사망자를 냈던 우크라이나 올레니우카 포로수용소 폭발사고 2주기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 포로 석방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시 사고로 인한 군인 포로 등의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올레니우카 수용소 사고는 러시아의 야만인들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다고 규정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 외무장관들은 오늘 남중국해를 비롯한 역내 해양안보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쿼드 외무장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한 반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나라와 시대, 문화와 정서, 사회 현상 등 아주 많은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와 규모가 아주 놀랍다는 것을 영국 BBC의 기사로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이 올해 새롭게 추가한 단어와 구절이 무려 3,200개가 넘는답니다. BBC는 그 많은 새로운 말 중에서 디이크, 부프를 소개했습니다. 온라인과 젊은 층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먼저 디이크는 러브 아일랜드라는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서 유명해졌는데 특정 행동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나 또 무엇인가가 싫어진 감정을 표현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철수가 그 옷을 입은 것을 봤는데 디이크야 라고 말한다면 그 옷을 입은 철수가 갑자기 싫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프는 코나 머리를 살짝 치거나 만지는 행동이고요. 여기에 셰프스 키스라는 단어를 쓰면 직역하면 요리사의 입맞춤인데 완벽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지난해 케임브리지 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가 할루시네이트였습니다. 환각을 느끼다, 환각에 빠진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그 인공지능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에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너무나 빠른 발달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언어는 늘 진화하지만 이들 새 단어는 지속력이 있다. 케임브리지 사전 출판 책임자의 진단입니다. 앞으로 자녀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언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먼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요.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를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양강도는 오전까지만 비 내리겠고요. 강원도 평강 종일 비 소식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고요. 평안도와 황해도는 100mm 이상입니다. 평안도 120mm 이상 예보돼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고요. 비가 그치고 해가 나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낮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입니다. 개성, 신의주, 청진의 낮 최고 30도, 중강은 31도, 해산 29도고요. 함흥, 원산 낮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앞바다 쪽은 맑아지고 먼바다는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뒤에 지구촌 오늘 이어집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의 소식 함께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과 야권이 각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7일 골란군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을 두고 중국 안에서 세대 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안전과 치안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도록 했는데요. 이어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첫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부터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8일 대선이 치러졌는데 자 결과를 두고 유력 후보 간에 지금 엇갈리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과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가 29일 서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엘비스 아모로스 위원장은 80% 정도 개표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51%, 곤살레스 후보가 44%를 얻어서 마두로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곤살레스 후보 측은 이 선관위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은 이 곤살레스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라고 발표를 한 겁니까?
네, 70%를 얻어서 이 곤살레스 후보가 정당한 당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야권은 이 선관위 발표가 사기라고 일축하면서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구조사와 신속한 집계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본 숫자가 이 곤살레스 후보 득표율이 이 마두로 대통령의 40%포인트 앞섰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선 전에 지지율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누가 앞섰습니까?
네,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요.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메가날리시스는 곤살레스 후보가 65%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14% 미만을 득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이 에디슨 리서치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65%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31%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전 여론조사, 출구조사 결과가 선관위 발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곤살레스 후보는 선관위 발표가 나온 뒤에 일성으로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야권이 자체 집계를 위해서 이 전국 투표소에 참관인 수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야권 대변인은 이 참관인들이 많은 투표소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 대선 결과를 두고요.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선 결과가 비난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었던 지난 2018년 대선도 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로 널리 무시됐습니다.
네네.
앞서서 야권과 선거 참관인들은 이 선거 전에 이미 이 관련 당국 결정과 이 야권 관계자 체포가 이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제까지 그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쿠바와 러시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중국 같은 이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관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result announced does not reflect the will or the votes of the Venezuelan people.
네,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선관위 발표를 봤다면서 이 나온 결과가 베네수엘라인들의 뜻과 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네네.
브링컨 장관은 이 모든 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이걸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 결과가 이대로 확정이 되면 마두로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한때 이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는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주 선진적인 경제를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집권한 뒤부터 이 경제가 매우 추락했습니다.
네.
특히나 유가 급락이나 이 만연한 생필품 부족 그리고 13만% 이상 치솟은 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 영국 BBC 방송은 마두로 대통령 집권 기간에 발생한 이 경제 정치 위기 탓에 지난 10년 동안에 78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선거 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으로 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 등 그 서방 나라들과의 관계도 아주 나빠졌죠.
맞습니다. 이 미국과 여타 많은 나라가 이 불법이라고 비난했던 2018년 대선 이후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네.
이 마두로 대통령이 그간의 경제가 어려운 게 미국의 제재 탓이라고 비난해 왔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 긴밀한 동맹을 맺어왔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사이의 긴장이 또 커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29일 이스라엘 드론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민방위가 밝혔습니다. 민방위 측은 로이터통신에 부상자의 유아가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은 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전투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이스라엘군 공격이 지난 27일이죠. 골란고원에서 있었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날 이 골란고원의 마지스담 샴에 있는 야외 경기장에서 이 로켓이 떨어져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 마지담 샴은 이 드루즈 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이 드루즈교는 이슬람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종파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을 쐈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백악관도 28일 치명적인 이 로켓 발사가 헤즈볼라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은 로켓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사됐는지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로켓이 무유도 지대지 로켓으로 53kg짜리 폭약을 실은 이란제 팔라크 로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골란 고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것을 영토로 합병했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공격에 보복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8일 헤즈볼라 측에 경고했는데요. 이 갈란트 장관 말 한번 들어보시죠.
히즈발라 슬리하 셀리란 바에조
네, 이란 대리인인 헤즈볼라가 터무니없이 부인해도 이 사건에 면죄부를 받지 않을 거라고 갈란트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로켓을 쏘았고 자신들 행동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레바논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 쪽에 새로운 전선이 생기는 사태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 말 한번 들어보시죠.
We're in convers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And again, I emphasize its right to defend its citizens.
네, 이스라엘 정부와 대화 중이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다시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지난해 10월 7일 첫날부터 미국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7일은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함으로써 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네. 자, 미국은 레바논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 관리 두 명은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원하지만 중동 지역을 전면 전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압달라 보우 하미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27일 이 지역 방송과의 회견에서 프랑스와 미국 등이 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자주 공격이 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이 자주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AFP 통신은 지금까지 레바논 쪽에서 적어도 52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군인 22명과 적어도 민간인 104명이 숨졌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최근에 정년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 안에서 지금 갈등 조짐이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정년, 즉 이 은퇴 연령의 연장을 두고 이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 보인다고 두 매체가 전했습니다.
네.
이 정년 연장이 최근에 열렸던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3중 전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하면서 이 자발적 참여를 증진한다는 원칙 아래 신중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하라고 당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정년이 몇 살입니까?
네, 모든 남성이 60세, 여성 생산직 근로자가 50세, 그리고 여성 사무직 종사자가 55세입니다.
네.
현재 이 중국 정년이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은퇴 연령이 빠른 건 이 수십 년 전에 이걸 기대 수명에 근거해서 정했는데 당시 기대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던 중국이 지금 은퇴 연령을 올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체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이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탓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정년을 올리면 노동 인구가 축소되는 것을 늦추고 중국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은퇴 연령, 정년을 올리는 것이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조처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은퇴할 나이가 늦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네.
또 젊은 세대는 윗세대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히 이 젊은 층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에서 정년 연장 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다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 중국에서 쓰는 SNS인 웨이보에서 많은 사용자가 이 은퇴 연령 조정을 비판하거나 비웃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정년 연장이 특히 중국의 젊은 층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이 상하이에서 이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는 치 씨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 젊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고된 일을 요구받고 있어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60대까지도 살아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그 나이까지 살더라도 여전히 연금이 있을 것인지도 반문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웨이보에서 한 사용자가 지금 35살에 해고되는 속도대로라면 65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뿐 아니라 뭐 그 윗세대, 다른 세대에서도 갈등을 불러오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중년 노동자들조차 더 나이 든 세대를 원망한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이 앞선 세대가 이 수십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많은 기회의 과실을 누리면서 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대한 혜택을 받고 은퇴할 수 있었다면서 이 중년 노동자들이 분개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는 오늘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캠프 철거를 명령했다고요?
네, 개빈 뉴슨 주지사가 노숙자 캠프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슨 주지사가 25일 SNS X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이런 장소를 청소하기 위해 시급히 움직이고 공중보건과 안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노숙자가 많은 곳으로 사실 유명하죠.
맞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에 노숙자가 1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게 다른 어느 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뭐 철거하는 그 작업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겠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노숙자 캠프를 철거한답니까?
네, 뉴섬 주지사가 이 주 당국에 건강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노숙자 캠프를 우선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통지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철거 뒤에는 최소 60일 동안 이들의 소지품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노숙자 단속을 합헌으로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제구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오리건주 그랜치패스시 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랜치패스시는 이 공원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고 이걸 반복해서 어길 경우에는 이 최대 30일 징역형에 처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이 노숙자 옹호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9항소법원은 그랜치패스시의 그 조례를 위법으로 본 거네요?
맞습니다. 이 법원은 이 보호소송 침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자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시 당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건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 올라간 겁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가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11,000개가 넘는 캠프를 철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또 지난 2002년에서 2023년 회계연도에는 노숙자 16만 5천 명을 임시 혹은 영구주택으로 이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노숙자 캠프 철거 조치에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네. 사회복지단체죠. 이 하우징 캘리포니아의 디브야 시브 씨는 이 랜드연구소 자료를 인용해서 이런 조처가 장기적으로는 노숙자 인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브 씨는 로이터통신에 한두 달 뒤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텐데 이 저렴하고 지원 가능한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노숙자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혹은 캠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전역에 노숙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수가 약 65만 3,100명이라고 집계했는데요. 이거는 단일밤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하룻밤에 미국 전국에서 노숙한 사람이 65만 3천 명 정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잠시 쉬어가실게요. 인물 아메리카 순서에서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꾼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빌리 와일더 소개합니다.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t to dance to you.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주민 발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이런 절차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 발언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는 주민 발의된 법안이나 헌법 개정안의 지지자들이 일정한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하 바람 표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7개 주는 발의안을 완전하게 회람시키기 위한 신청의 일부로 처음 서명수를 제출하거나 후원자들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현재 주민 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내 24개 주는 모두 발의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조직들의 주선거자금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발의안 청원서의 형식과 내용은 각 주 지침을 따라야 하며 몇몇 주는 청원서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전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직접 서명을 수집합니다. 모든 주민 발의안은 일정한 수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안의 경우 직전 선거에서 주지사가 얻은 표의 5%를 그리고 주 헌법 개정은 이에 8%에 해당하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주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주 안에서 행사된 표의 8%를 요구합니다.
Californians have voted to ban same-sex marriage in that state. With almost all precincts reporting, election returns show 52% of voters supported Proposition 8. The controversial measure.
서명이 자체 규정에 따른 기한 안에 수집되고 제출되면 각 주는 제출된 서명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인증합니다. 주민 발안제를 채택한 모든 주는 투표 전에 발의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발안 표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3개 주는 발의안에 대한 안내지나 소책자를 보통 우편으로 모든 유권자나 가구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3개 주는 신문에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발의안을 투표에 붙이기 전에 주 정부는 해당 발의안을 어느 선거에 회부할 것인지 투표용지 제목과 요약 그리고 관련 시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의회나 주지사가 주민 발의안을 위한 특별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서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발안 표결 연구소에 따르면 13개 주는 발의안 채택에 단순 과반만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바다 주에서는 주 헌법 개정의 경우 단순 과반만 필요하지만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인돼야 합니다. 또 유타주와 워싱턴주는 특정 항목을 변경하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3분의 2 찬성을 요구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 발안 절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많은 영화 전문가들은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라면 흔히 빌리 와일더 감독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와일더가 할리우드가 낳은 최우수 영화 제작자라고 말합니다. 와일더는 사회적으로 극히 예리한 문제와 남녀 간의 성문제를 다루었고 그런 주제를 내세운 최초의 감독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사이 빌리 와일더는 약 50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0여 차례나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6차례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화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유명 영화 중에는 선셋 대로, 뜨거운 것이 좋아, 이중 배상 등이 있습니다. 그는 또 잃어버린 주말, 7년 만에 외출, 아파트먼트도 감독했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1909년 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현 폴란드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이름은 세무엘 와일더였습니다. 어머니 오이게니아 디틀러는 어렸을 적 미국에서 몇 년을 보낸 적이 있는 분으로 미국식을 좋아해 아들을 빌리로 불렀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법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변호사의 꿈을 버리고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1920년대에는 독일에서 영화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유태인인 와일더는 자신의 장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1933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나쁜 종자라는 뜻의 더 배드 시드였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프로듀서들이 그의 대본들을 환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곧장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1934년 미국에 도착했을 때 수중에는 한돈 11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영화 산업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의 헐리우드로 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와일더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와일더는 찰스 브레키트와 팀을 이루어 영화 대본을 썼습니다. 함께 여러 편의 영화도 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편의 인기 높은 영화 대본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1939년에 나온 그레타 가르보 주연 영화 니노츠카였습니다. 감독은 언스트 루비치였습니다. 와일더는 언스트의 유머와 뛰어난 감독의 전문성에 큰 영향을 받았고 늘 그를 친구이며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와일더는 사랑의 얘기를 전하는 데 있어 영화의 수도인 할리우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녀의 관계를 극히 특이한 방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크게 호평을 받은 2억의 하늘 아래입니다.
이 영화는 루마니아인 주인공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성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특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헐리우드의 일반적인 로맨스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944년 빌리 와일더는 이중 배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그를 헐리우드의 가장 뛰어난 감독의 한 명으로 자리잡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객 중 한 명의 아내와 보험 판매원이 벌이는 잔인하고도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Yes, from the moment they met, it was murder. Always behind them with his devilish hunches and his brilliant brain was Keyes.
빌리 와일더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자주 할리우드의 전형을 벗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가 영화의 주제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와일더는 1945년 잃어버린 주말이라는 영화에서 과음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주인공은 부인하지만 사실 술이 작가의 삶을 조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보도들은 알코올 음료 제조사들이 이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영화가 아픈 이야기지만 정직한 내용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이 영화에 출연한 레이 밀런드는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와일더는 각본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일더는 1939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미국 정부는 와일더에게 독일로 가 영화와 라디오 방송을 새로 추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두 가지 미디어를 정치 선전에 적극 이용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안 와일더는 나치 당국이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50년 와일더는 영화 선셋 대로를 제작했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나이 든 여배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의 영광을 꿈꾸며 영화계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 여성과 야심적인 각본가 등이 벌이는 영화계의 이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역은 글로리아 스완슨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각본상, 미술상, 음악상 등을 받은 명작이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는 이 영화를 100대 우수 영화의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와일더의 제17포로 수용소도 여러 분야의 아카데미 상을 받은 명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시의 리얼리즘과 유머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주연인 윌리엄 홀든은 최우수 남우상, 와일더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1954년 와일더는 여러 해 동안 몸담았던 영화사 파라마운트를 나와 독립 제작자가 됐습니다. 파라마운트사가 영화 속의 반나치 독일 대사들을 삭제해버린 것도 결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립한 다음에 나온 와일더의 7년 만의 외출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지 엑셀로드의 희곡을 각색한 이 영화는 결혼한 남성이 금발의 젊은 미녀와 사귀기 위해 부인을 속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여인 역은 마릴린 몬로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마릴린 몬로가 이 영화로 헐리우드의 대스타로 발돋움했다고 평했습니다. 또 마릴린 몬로가 빌리 와일더 감독하에서 그녀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고 평했습니다.
1959년 와일더는 인기 높은 희극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IAL 다이아몬드와 함께 극본을 쓴 뜨거운 것이 좋아했습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재즈 음악인이 범죄자들에게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인 역은 토니 커티스와 잭 레먼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여자 옷을 입고 여성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그 밴드 멤버 중 한 명으로 마릴린 몬로가 있었습니다. 몬로는 커티스와 레먼이 자신을 진짜 음악인으로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I'm sugar cane. Sugar cane. Yeah, I changed. It used to be sugar.
나는 슈거 케인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지휘자였어요.
Where did he conduct?
빌리 와일더는 1960년대와 70년대 흥미있는 여러 편의 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그는 사회적 현상과 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작가들이나 감독들도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와일더는 더 이상 할리우드의 특이하고 창의적인 영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와일더는 많은 상을 받고 명예를 누렸습니다. 미국 영화 아카데미는 1987년 그에게 어빙 G. 탈버그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제작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와일더는 2002년 95세로 타계했습니다. 그가 타계하자 헐리우드의 영화계는 빌리 와일더야말로 세상 사람 누구도 잊지 못하는 영화를 만든 위대한 영화인이었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로 평가되는 제작자이며 감독이고 시나리오 작가인 빌리 와일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취소하지 말라는 표현, 약속이나 계획을 철회하지 말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back out of this. We'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back out.
Great. I knew you wouldn't back out.
제가 잔과 한 약속을 바빠서 지키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잔이 약속을 철회하지 말라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Don't back out of this.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철회하지 마세요.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지금 약속을 취소하려는 건가요?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만약 지금 약속을 취소하면 데이빗이 많이 속상해할 겁니다.
I won't back out. I will not back out.
약속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I knew you would not back out.
나는 당신이 약속을 철회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Back out of something.
어떤 것에서 발을 빼다, 어떤 것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약속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back out of this. We'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back out.
Great. I knew you would not back out. Go back on something.
자, go back on something이라고 해도 약속 등을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cancel on me. We've been planning this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cancel,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cancel.
Great. I knew you wouldn't go back on your word. Cancel.
Cancel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I won't cancel.
존이 내가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knew you wouldn't go back on your word. I knew.
나는 알았어요.
You.
당신이
would not go back on your word.
구두로 약속한 것을 취소하지 않을 것을.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Are you going to cancel on me now?
지금 약속을 취소할 건가요?
If you cancel, David will be really upset. If you back out, David will be really upset.
만약 취소하면 데이빗이 많이 속상해할 겁니다.
I won't cancel. I won't back out.
취소하지 않을게요.
Don't back out of this.
약속 취소하지 말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back out of this. We'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back out.
Great. I knew you wouldn't back out.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back out of this.
약속 취소하지 마세요.
Don't cancel on me.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 취소하지 말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우선순위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and two-thirds of the world's economy, the region is the center of global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As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과 세계 경제의 3분의 2가 있는 이 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이 밝히고 있듯이 이 지역의 발전이 우리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의 안보와 번영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을 돕기 위해 미국은 자유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여러 노력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long supported the people of Burma, an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all those working peacefully to restore.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예를 들어 미국은 오랫동안 버마 국민들을 지지해 왔고, 우리는 버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평화롭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이 지역이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의해 주도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도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C is the only state wi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진 유일한 국가이며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정보적, 기술적 수단을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중국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리의 존재와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클 잭슨, 빌리진 전화 인사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